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18장 앞부분에는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찾아왔던 낯선 손님을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16절부터 34절에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세 분의 손님들이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 소돔으로 가시려고 이제 나가셨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따라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과 19절을 통해서는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죄 그리고 악한 일 때문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 때문에 희생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가 하나님께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으로 가시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이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뭔가 하면 가서 확인해보고 그 부르짖음과 그 실제 모습이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장래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아모스스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자막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약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원칙이 뭔가 하면 꼭 먼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사야 4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나신 후에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나의 벗,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그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남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을 친구에게는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 기억하기도 쉬우십니다.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무엇으로 대해 주시기로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을 나의 친구다.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었던 그 모든 비밀들을 누구한테는 알려주느냐? 친구인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약과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장래 일들을 미리 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선지자였고 제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갖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아버님들 계시는데 기도하실 때 혹시 이런 음성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시는데, 야, 내가 너희 집에 자녀들에게 너희 가문에게 내가 행할 일이 있다. 내가 이제 세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세일을 이거 행할 때 어떻게 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겠냐?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우리 아버님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장래일들을 보여주셔요. 또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기도하시다가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집안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너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셨던 혹시 그런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씩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을 믿음으로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언제나 그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저는 사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야 이 목사 내가 지금 내일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행할 일이 있는데 행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너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 제가 듣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못 듣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참 과거에 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체육대회 때문인지 조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참 이 목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 알아서 들려줘야 될 사람이 사실은 목사님들인데 제 부터가 사실 부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가식 은혜 중에 있는 것은 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밤을 새우시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각자 삶의 그 영역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내일 교회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김건사에게 그리고 장로에게 내가 집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누구냐? 외부의 거창한 간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리고 그가 속한 직장에 교회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친구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친구가 되려면 처음부터 비밀을 터놓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만나셔야,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평범한 이야기부터 하고 자주 만나셔야 어느 순간에 가면 친구가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뭔가 좀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참 말이 그렇지만 따지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가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24절을 보십시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25절 보십시오.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당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거 부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저는 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거 지금 말을 아주 곱게 해서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소박하게 말하면 뭐죠?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자식이 까부네, 이렇게 대하시지 않고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잘 들으십시오,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락바락 따지다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아뢰니다. 28절, 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때문에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5명 없다고 좀 표현이 뭐죠? 그렇게 속 좁게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고민이 됩니다. 29절 또 이야기합니다. 4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야기하십니다.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몇 명씩 내려왔습니까? 5명씩 내려왔습니다. 잠 깨셔야 돼. 또 헛거 보이시면 안 됩니다. 50에서 45, 그 다음 40, 이제 그 다음 점프를 합니다. 30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 찾으면, 이제 몇 명 내려왔죠? 10명으로 넘어왔습니다.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찾으시면, 여기 작은 글씨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의역한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면목이 없으니까 30명 찾으면,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내가 30명 찾아도 용서할 거다. 그리고 또 31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니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할 말이 없죠. 20명 찾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하고 있다 느끼잖아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2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났어요. 왜 끝이 났죠? 한 번 더 하면 몇 명입니까?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거는 빵이잖아요. 빵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되지. 빵 걸고 영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열 명에서 스탑, 이제 중단을 했어요.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9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장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 멸망을 18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소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흉악한 죄악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반복적으로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때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제들과 같은 목사님들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그 사회 지도자들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고민하시죠. 워낙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기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더 나아가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언급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공동체의 미래는 그것이 가정처럼 작은 공동체든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구라는 조금 더 큰 공동체든 공동체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그분이 가장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악인들입니다. 다수의 악인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의인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공동체의 미래, 그 공동체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다수의 악인들이 아닙니다. 다수의 악인에 의해서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는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의인들이 준비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수의 악인들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가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의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과거에 이제 운동권 쪽에 조금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창한 슬로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은 제가 슬로건을 잘 내밀지를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 뭐 만명성도, 뭐 또 뭐 예 뭐 선교사 뭐 100명, 뭐 아니면 뭐 소그룹 뭐 몇 개, 저 그런 이야기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요즘은 조심하느냐? 거창한 슬로건 내밀게 되면 무엇이 약해지느냐?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를 가슴에 못 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수백만 명 전도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도시를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내일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 한 공동체의 미래는 다수의 악인들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한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여기 기도에 언급되지 않았던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조카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19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에 이제 천사들이 방문을 해서 롯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롯이 너무너무 지체를 했습니다. 16절을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어디 두죠? 성 밖에 둡니다. 멸망당하게 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밖에 누가 두느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 성 바깥에 천사들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롯이 우물쭈물합니다. 그리고 또 막 불평을 합니다. 저곳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성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1절과 22절 자막에 나오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성읍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로 속히 도망해라.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안전한 곳에 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심판을 행해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멸해야 되는데 이들이 안전한 곳에 피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십니다.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그 롯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어린이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과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외를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애들이었어요. 정말 뭐 잘 나가는 집안 똘똘한 애들을 제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거는요, 야, 사람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 살고 잘난 부모님인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애들 가르치다가 잠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정말 빵빵한 집안인데 애들이 부모님들을 우습게 생각을 해요. 걔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서울에서 대구에서 유학 가서 청년들 많이 섬겼어요. 걔들 중에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우습게 생각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제가 섬겼던 가르쳤던 애들 중에 아주 소수의 애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순종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이었느냐, 믿든 안 믿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애들이 그거 느끼면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믿든 안 믿든 우리 부모님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분명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다. 애들이 그거 느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에 적용을 시키면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 만나면서 학생들 만나면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좋은 과외 시켜줬다고 감사하는 애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줬다고 감사하는 애들, 나중에 저것도 돈 벌어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애들 압니다. 어떤 부모님을 존경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애들 압니다. 애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애들도 알아요.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물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학업도 그렇고 뒷받침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아마 어버이날 많이 불렀던 찬양일 수 있는데, 275장. 저는 이 찬양이,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또 우리 할머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찬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후렴가사에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럼 때로는 할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저도 참 이 청년 시기에 방황하면서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참 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다가 영어 가사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영어 가사를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어떤 것, 막 마치 어떤 망치에 맞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번역이 비슷한데 여기 가장 자주 나오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게 원래 원문이었던 영어에는 이렇게 못 잊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 mother's prayers, 똑같아, mother's prayers, 어머님의 기도들, 못 잊어가 어떻게 원래 원문이 되어 있었느냐, have followed me, have followed me, 뭘까요? 어머님의 기도들이 나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들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아, 저는 참 이 어떤 가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머님의 기도들이 바로 나를 따라다니셨구나. 나를 쫓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저는 언젠가 미국과 경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가 일어났을 때 지금도 그 말은 못 잊어요. 어떤 한 신문이었죠. 아마 매스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미국과 유럽의 기성세대들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상들로부터 통장에 많은 예금 잔고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준 사람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들로부터 그 많은 예금의 통장에 많은 예금 잔고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에 잘 먹고 잘 살아서 다음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준 세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지금도 부모님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누구였느냐.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앞세대로부터 기도에 많은 예금 잔고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 어쩌면 기도라는 통장에 빚덩어리 만들어서 물려줄지 모르는 세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기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날마다 주와 멀어져서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갑니다. 청년들 중에 이런 경험 없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길을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 크다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주님의 사랑 버릴 때가 있고 방탕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2절 가사에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저는 이 찬양을 보면 제 청년 시절도 생각이 나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정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어요. 애들이 어디로 갈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도 어디로 갈지 걔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는 좌절들이 있습니다. 영 죽게 된 지경에서 부모님들 미안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 어머니 기도, Mother's Prayer,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내가 고백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고 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새 사람 되어 살려고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새 사람 되어 살려고 이제는 집에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창한 유산 물려주지 못한달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가 주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저 다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억박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성도님들 잘 가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동네에서 애가 하나 뛰내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들은 소식은 그 애 때문에 부모님들도 목숨을 끊었어요. 이 일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이 정말 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애들 살려야 되잖아요. 과연 한다고 애들이 삽니까? 애들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도심만이 우리 애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 도시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죽어가는 이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시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골방에 들어가시기를 원해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야 기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정말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따라다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따라다녀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도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